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나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은 납치 피해자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생일입니다. 올해로 57세가 되셨습니다. 아직 일본에 귀국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귀국을 요구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과 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받아 18일 타스통신은 아베 총리 대신에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베 총리는 북조선이 루차의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리행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더욱 일본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나아가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북조선에 관한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질문과 같이 북조선의 최근 행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큰 문제이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안전 보장을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확실히 지역은 더욱 안정적인 평화도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러시아 간의 일본의 국가안전보장국 그리고 러시아의 안전보장회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번 푸틴 대통령과도 이야기하였지만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북조선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21호의 채택을 위해 안보리 리사국으로서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이 유엔 결의 제2321호를 포함하여 루차의 안보리 결의를 북조선이 제대로 리행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더욱 일본, 러시아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 또한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납치 문제가 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러시아의 협력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푸틴 대통령에게도 제기하였다. 러시아의 리해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현지 시간 19일 뉴욕의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일본과 EU가 공동 제출한 북조선 인권 상황 결의안이 합의 채택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것으로 12년 연속 12번째 채택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 발표된 외무성 보도 발표의 개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4년 2월에 공표된 북조선의 인권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북조선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난하고 북조선에 대해 납치 피해자의 즉시 귀국 등 모든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조선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자원 투입이 인권, 인도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결의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북조선의 사태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와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의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의 채택은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의 표현입니다. 일본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강하게 기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조선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인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일본의 설 음식의 하나인 찰떡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설은 북조선 국방위원장의 배려에 의하여 특별히 3일간의 휴식이 제정되었다는 한국의 북조선 관련 뉴스를 들었습니다만 설 연휴를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일본에서의 설 연휴는 올해는 일주일간 정도로 대단히 즐겁게 보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쿄의 설날의 낮 기온이 10도씨 이상으로 북조선의 봄 날씨와 같은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설 음식의 하나인 찰떡에 대하여 저의 체험과 함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설날이면 찰떡을 먹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특히 설날에는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각지에서 1년의 안녕을 바라는 오전이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 오전이는 북조선의 떡국과 비슷합니다. 일본의 찰떡은 길게 당겨도 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수명을 연장하게 한다는 의미, 더욱이는 경사스러움 등과 같은 의미도 있어 일본인들은 경사스러운 행사가 있을 때마다 떡을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풍습은 북조선의 풍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찰떡은 북조선과 같이 떡메로 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현재는 일반적으로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설 명절용 떡을 가정에서 만들지 않고 상점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지만 집에서 찰떡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설에 저는 일본인 지인이 손수 만든 찰떡과 먹는 방법도 알려주어 일본의 떡 문화를 알게 된 뜻깊은 설 명절이기도 하였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명절에 찰떡을 먹는 방법이 단순하지만 일본에서는 찰떡을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일본에서는 찰떡의 조리 방법이 무려 수백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도 놀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찰떡의 조리 방법 가운데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쉽게 해먹을 수가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튀김 냄비를 중간 불에 가열한 후 기름을 얇게 두고 먹기 좋게 자른 굳어진 찰떡을 나란히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노랗게 구워지면 속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뒤집어서 굽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른 후 간장을 바르고 따끈따끈한 상태로 김으로 감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만든 찰떡이 맛은 고소함과 김의 맛이 어울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에는 지인으로부터 조선 전통의 떡을 판매하는 소문난 떡집이 있다는 것을 듣고 여러 가지 종류의 떡을 전화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찾아가니 뜻밖에도 떡집 주인은 조선말과 일본말을 함께 사용하는 제일 조선인 3세였습니다. 조선 반도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이분의 가족에도 북조선으로 귀국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필요 이상의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구입하였습니다. 과연 소문 그대로 그 집의 떡맛은 한국의 떡과는 조금 다른 일본의 전통 찰떡의 맛에도 가까운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경북도에 있는 경성역에서 판매되었던 벤또 가운데서 생과자 성편이 1990년대까지 대단한 인기가 있었지만 그 후 경제난의 영향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었죠. 저는 최근에야 그 성편이 일본에서 귀국한 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90년대 당시 북조선에서는 급행열차를 탄 경우에만 경성역의 벤또의 맛을 알 수 있어 인기가 있었기에 한 사람당 한 개만 판매되어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면 경성벤또를 먹었습니까? 라는 인사를 들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는 1959년부터 1980년대까지 제일 조선인들의 귀국 사업이 진행되어 일본 국적자를 포함한 약 10만여 명에 가까운 일본 출신자들이 북조선으로 귀국하였다고 합니다. 1960년대 당시에 북조선의 인구가 약 1,9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 약 190명당 한 명이 일본 출신자로 그들이 북조선의 음식 문화와 생활에 준 영향은 아주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1960년대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여 인공지능 로봇가 사람들의 힘든 노동을 대신하고 심지어 로봇가 병원에서 수술까지 하는 등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현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일본과의 교역이 이루어져 일본의 식품을 비롯한 근대화되고 발전된 기술이 북조선에 전수되어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의 설 음식의 하나인 찰떡을 비롯한 저희 체험을 보내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올해에도 북조선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니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월 6일, 2017년 신년사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일에 북조선 등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그 10년사는 다섯 번째가 되는 예, 그런 10년사이고, 근데 그 내용 현식을 하고, 현식으로 좀 보고 있다면, 예, 뭐, 이전에와 똑같은 식으로, 뭐, 지나가는 해에 해고를 좀 하면서, 올해 좀 과제 전망, 그런 것을 좀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그 10년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일 가장 그 주목을 했던 부분이 역시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이런 군사적 그런 강화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역시 거기서는 그 이러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제국주의자들의 좀 날로 악랄점 해지는 그 핵전쟁 위협에 예, 대조한 예, 우리의 좀 북조선의 수소당 시험과 강행한 그 공격 수단 이게 좀 그 여러 가지 있는 공격 수단란 뜻이는 역시 여러 가지 좀 미사일, 그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데 이런 공격수단의 시험 발사, 그 다음에 핵탄도 단두 폭발 시험 이런 것을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되었으며, 그리고 대륙간 단도 로켓, 대륙간 단도 로켓이라는 것은 역시 대륙간 단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ICBM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만 이런 ICBM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좀 이룬 것으로 좀 비롯돼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그런 사병, 경이적인 사병들이 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의력한 군사적 담보를 좀 마련됐다. 의력한 그런 군사적 담보를 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한국 쪽에서 너무나 좀 심각하게 주목을 좀 했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이런 시험, 그러니까 ICBM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꼭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한국에서 보는 사람, 보는 그런 시각이 너무 많고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번 그 김정은 위원장의 10년사를 좀 이루고 볼 때 특히 이 부분, 아까 소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까운 시기에 좀 ICBM 시험으로 좀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서는 물론 북조선의 하나 특신이라고 할까 발사 준비나 그런 거 좀 잘 태웠다 마련되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도 실제로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너무 좀 명백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작년 9월 이후에는 반드시 인공위성 발사를 좀 할 것으로 여러 가지 좀 준비가 되었고 이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북조선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그 10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완전한 그 담보, 군사적 담보를 좀 그 마련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너무 좀 자기 지금 군사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뭐 어떤 최고 수준까지 좀 가지게 되었다고 뭐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강화할 필요는 거의 없고 이러한 담보되었던 것은 유지할 물론 그런 그 유지할 때 필요한 개발이라고 할까 강화라고 할까 막 그런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ICBM까지 지금 빨리 좀 발사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번 10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반의 핵 강국 군사 강국이란 강국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벌써 됐다고. 그러나 만약에 더 이상 하고 싶다고 하면 목표는 핵 강국이라면 아마 부족한 것 같은데 핵 대국이나 핵 초대국이나 군사 대국 군사 초대국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해도 별로 북조선라면은 이상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말이 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 단계에 좀 어느 정도까지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너무 간곡하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요한 것은 이 발언이 10년사에 작년 지난해를 좀 해고하는 그런 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까운 시기에 ICBM 발사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75년의 히트곡 이루카의 때늦은 눈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카의 때늦은 눈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부터는 9800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4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세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56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69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